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100번을 들어도 1000번을 들어도 아무 유익이 없음을 아오니 주여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서 저희 말씀을 들을 때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주께 삼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그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며 주님께로 돌아서며 강박한 마음이 깨어지며 주의 은혜를 모르던 그 영혼들이 주의 은혜를 더 분명히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히브리서는 10장 중간 지점, 제가 오늘 받들어 읽은 봉독한 이 말씀을 전후로 해서 이제 전혀 다른 그 문체라고 할까요?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와서 이제 그 성경 공동체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 하는 거 볼 때 서신서가 대개 이제 교리를 말하고 그 다음 뒷부분에서 실천과 적용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전환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전달하는 그 부분에서 거의 이제 끝에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히브리서가 전하려고 했던 그 결론 부분에 그러니까 지금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 교리 전하려는 그 교리의 결론 부분에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히브리서 본 것처럼 히브리서는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편지인데 좀 독특한 형식이 있었다고 그랬죠. 다른 서신서에는 누가 누구에게 보낸다 이걸 어느 정도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보낸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또 편지를 받는 이들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내고 있구나. 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발신자와 수신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런 걸 완전히 빠뜨린 채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볼 때 아, 히브리서는 뭔가 정말 긴박한 내용을 전하려고 하는구나,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먼저 전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그 말이 있으면, 간절하면 앞에 있는 걸 통째로 빼버린 채로 이렇게 전할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아들이 누군가? 만물을 지으신 자요, 만물을 붙드시는 자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그 신성을 소유하신 분임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창조자이시다, 보존자이시다,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우리는 알죠.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전체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이 마지막 자락에서 이 교리를 전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그래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확인했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를 여기 이렇게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우편에 얼마든지 앉아 계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과 조금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마치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 것, 그것이 완성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성소에 들어간 것이요 이제 참 모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옛 언약에 머무를 수 없다. 참 모형이 있는데 우리가 왜 모형에 머무르는가? 모형은 죄를 없애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이것들은 죄를 없애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그 완전한 제사와 이 11절 12절은 이렇게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대조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어땠습니까? 매일 서서 드렸다. 하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서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앉아 계신다. 서 있는 분과 앉아 계신 분의 대조가 있는 것이죠. 이 대조는 아,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얼마나 피곤했을까? 예수님은 편하게 앉아 계시는구나. 이 의미가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드린 그 희생제사가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늘 서 있었다라고 하지만 구약의 제사장이 잠도 안 자고 매일같이 서 있었던 건 아니겠죠. 이제 그 일과가 끝나면 집에 들어와서 뭐 저녁도 먹고 뭐 누워서 잠을 잤겠죠. 그러나 다음 날에 그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 같은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참 성소에 들어가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는 다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일어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다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드리신 십자가의 단번에 제사는 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레위의 제사는 레위 그 계통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그 제사는 죄를 제거할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하여 드렸습니다. 이것은 참것의 모형입니다. 참것을 소망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가 이 구약과 신약을 말할 때 강조점이 그 차이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의 통일성에 그 강조점이 있지 않고 그 차이점에 있죠. 그걸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옛 제사에서도 당연히 참것을 바라보고 참것을 바라보고 올 메시아를 바라보고 제사를 드렸고 그 효력을 누린 자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이것이 지금 보여주는 바처럼 그들이 효력을 누린 것은 그 옛 제사 때문에 누린 것이 아니라 오게 될 완전한 것 참것의 그 효력을 누린 것이죠. 즉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사의 그 능력을 그들이 누린 것이지 옛 제사의 능력을 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옛날의 제사로는 죄를 없애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사는 되풀이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의 제사가 완전하여서 영원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편에서 앉으신 곳에서 다시 일어나서 이 땅에 임하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임하시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임하시는 일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은 소중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 단순히 성자 하나님이라서가 아니라 인성을 취하셔서 즉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신 그 일이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성막 밖에서 제물을 잡고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과연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 과연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구나. 그러므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그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함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사로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이 완전하였음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희생제사를 드리셨으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이것을 생각할 때 지금 히브리서는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이게 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 과연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완전히 치르신 그 그리스도를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히브리서는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서도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우리 대제사장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하여 모형이 아니라 정말로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13절은 110편 110편 1절을 인용합니다.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되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될 때까지 앉아 있으라는 예언이 또 있습니다. 발등상이란 이 발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좌 임금들이 큰 보좌에 딱 이렇게 앉아 있을 때 그 좀 더 임금이니까 당연히 더 편하게 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발판이 있어요. 발을 놓는 발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발판이 있으면 더 위험 있게 또 더 편하게 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또 집에들 가보면 옛날에는 다 방바닥에서 앉아서 생활했다가 이제 다들 이제 소파를 구입하시잖아요. 아, 이제 소파로도 이제 그냥 소파가 아니죠. 요즘에 더 편하게 앉기 위하여 다들 또 발판을 또 구입하시죠. 그래서 소파에 앉아서 발을 쭉 뻗어서 그겁니다. 그거. 그런데 이것은 이 발등상, 이 발판은 바로 원수들을 무찌른 그 왕의 모습입니다.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놓는 모습이죠. 원수들은 그 발 아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죄와 마귀를 무력하게 하시고 그 발 아래 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기다린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기다린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서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반복하여 수행했지만 제사장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수행하셨기 때문에 이제 앉으셨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발등상이 될 때까지 발판에 이렇게 지금 완성을 그냥 기다리고 계십니다. 완성을 기다리신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완성하신 것처럼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우편에 앉아 계신 다 완성하신 자처럼 우편에 앉아 계시는 왜 그렇게 앉아 계실 수 있는가? 14절 말씀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이제 완성한 자로서 그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완성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7장 12절에도 나옵니다. 거기서 레위계통의 제사장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필요했겠느냐라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온전하게 하셨느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옛날 그 제사장들은 날마다 서서 제사를 드릴지라도 죄를 없애지 못했으므로 온전함을 이룰 수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온전함을, 영원히 효력 있는 온전함을 얻으셨습니다. 여기서 온전함은 제사장직의 목적과 성취를 말합니다. 제사장직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도 유명한 말씀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을 했을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어서 너무나 당연하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지 이렇게 우리 귀에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구약시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구약시대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반응할까요? 얘가 정신이 나갔나 그럴 겁니다. 왜 그렇죠? 성막에 은혜의 보좌는 이 시은좌를 말합니다. 지성소의 시은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그 근원, 이곳은 두려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지금 아무도 나아갈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하면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라는 건데 그건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한다면 얘가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만일 대제사장에 가가지고서 대제사장이니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세요 라고 한다면 똑같은 소리를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정말 조심스럽게 방울을 달고서, 왜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으면 그 알려야 되니까, 방울 소리가 나면 아 죽었구나, 밧줄로 이제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곳이 바로 지성소인데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 말씀이 지금 이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졌을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구약의 그 배경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담대히 나아가다니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제사장직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모형을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보여주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전함을 성취하였습니다. 제사장직의 목적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그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6장 19절에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하십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으므로 이것이 신자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으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신자의 유효한 특권, 영원히 유효한 특권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듯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의 특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들의 특권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특권을 여러분은 누리고 계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 안겨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울어보셨습니까? 그게 특권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안 나아가는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 뭐 나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나? 긍휼을 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나 자신의 혼자의 능력으로 사는 듯이 살 수 없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다 죽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능력으로는 할 게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구나.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구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자들은 자신의 죄의식이 너무나 깊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근거는 우리가 온전함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제사장이 자기의 그 완전한 제물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온전함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지 나의 공로 때문에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근거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하여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뭔가 부끄럽고 죄송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의 죄를 그가 다 해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에게 뿌려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여전히 오염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오염이 남아 있습니다. 10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여서 아니 이미 거룩하게 되었는데 왜 또 온전하게 하지? 라고 뭔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거룩하게 된 자들은 거룩하게 된 자들 이 번역도 맞습니다. 맞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시제로 말하면 이제 현재 분사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현재이며 분사이며 수동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된이라는 것도 그 번역이 맞지만 왜냐하면 이제 주문의 동사의 그 시제를 따라가니까 분사라는 것이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러나 여기서는 그러니까 즉 그럼에도 여기서 있는 그 의미는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자들이라는 그 뜻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즉 신자의 거룩하게 되어짐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10절과 비교하면 10절에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이미 거룩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진 거룩이 완료된 것으로 10절에서 말한다면 14절에서는 거룩하게 되어지고 있는 그 지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된 자들이요 동시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된 자들이요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의 거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결하게 되어 이미 거룩이 완료된 자들인 것처럼 10절에서 말한다면 그래서 아무런 허물이 없는 자들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거룩이 완료된 우리는 동시에 거룩하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할 때 이것을 신분에 관하여서 이미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상태에 관하여서 우리는 거룩하여 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서는 우리가 이미 신분에 관하여서 거룩이 완료된 것처럼 그런데 이 14절에서는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온전하여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완전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하여졌고 이미 거룩한 자로서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고 결국 거룩한 우리는 완성된 거룩에 이를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성령께서도 증거하신다라고 15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 성취될 때의 그 모습 이것을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으로서 성령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법을 저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것은 우리의 상태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패한 마음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 우리 상태를 만드신다. 우리 상태를 거룩하게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17절에서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는데 하나님께서 죄가 기억이 안 나는데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서 발각될 죄와 불법이 더 이상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각될 죄와 불법이 더 이상 없다면, 그런데 정말 강력하게 쓰시죠.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너무나도 이 드라마틱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는 것이죠. 그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실 만큼, 그래서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는 만큼 예수님의 제사의 완전함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와 불법이 발각되지 아니하는데 그 거기에 동시에 수반되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이미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는데 거룩하게 되는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상태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분명히 따라옵니다. 마음과 마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새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16절에서 이러한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성화라 하는 것이죠. 이 상태의 변화를 말씀하시고 17절에서 우리가 칭이라고 말하는 것, 신분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죄, 그리하여 정죄받을 죄가 없는 것, 오히려 의롭다는 선언을 받는 것, 이것이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거룩의 길을 갑니다. 이 땅에서부터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거룩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칭의와 성화의 순서로 말하곤 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성화를 먼저 말하고 그리고 칭의에 관련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법을 새기시는 일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그 칭의에 대한 부분을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칭의를 먼저 말하고 싶습니까? 성화를 먼저 말하고 싶습니까? 이 두 가지는 분리되는 은혜가 아닙니다. 함께 묶여져 있고 이 두 가지 은혜를 우리는 동시에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동시에 받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이미 거룩한 자요, 그리고 거룩하여져 가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서 우리의 거룩하여지는 이 변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다는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식의 순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으라라고 한다면, 아, 회개하고 믿으라. 여러분 보세요. 회개하고 믿으라 그러면 여러분 회개한 다음에 믿는 것입니까? 아니죠. 회개하고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미 믿는 자가 회개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회개하고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회개를 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믿음을 인식합니다. 우리의 인식의 순서는 상태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인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일으키신 변화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다음에야 우리는 우리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신분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먼저 말하냐 성화를 먼저 말하냐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이 있죠. 제네바 종교개혁자. 그분이 쓰신 그 기독교 강요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칭의를 먼저 설명하지 않습니다. 칼빈은 성화를 먼저 설명합니다. 성화를 길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칭의를 설명합니다. 왜 그러냐? 성화에 참여한 자들은 이미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여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의 거룩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죄가 두 부분으로 구성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 이 죄는 어떤 죄인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발각될 죄, 발각될 불법의 죄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죄는 정죄를 불러오고 죄책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되어진 자는 하나님께 벌어져서 절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그 복된 교제에 박해 있게 되는 그 절망이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죄, 곧 오염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오염에서부터 온갖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죄책과 오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단번에 제사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죄책에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죄책에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곧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는 그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를 오염에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부패하고 썩은 우리의 이 마음을 변화시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모든 것이 말라버린 사막과 같은 그 땅, 생명이란 하나도 없는 그런 땅처럼 강팍한 그 돌과 같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리를, 거룩을 심으십니다. 신자는 이제 거룩하여졌고 거룩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여졌고 계속해서 거룩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국 완성에 이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가 완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제사이며, 그리고 그것이 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면서 완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약의 제사장처럼 어제 드린 제사를 다시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완성의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완성의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된 신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아, 내가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간 이런 신분을 얻게 된 자구나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여져서 예수님의 피뿌림을 얻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구나. 평생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평생. 평생.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일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셔서 복된 신분과 복된 상태를 확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그네의 삶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와 복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제사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복된 신분이 주어지고 그리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되었고 이제 또한 주께서 우리의 오염도 날마다 씻겨주심으로 그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며 주님의 뜻을 향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부터 오염이 있고 또한 우리 밖에서는 또 여러 가지 조전들, 세상의 도전들, 마치 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가치관의 도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여,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